VOA 세계 뉴스입니다. 홍콩 경찰이 28일 최근 제정된 새 보안법 위반 혐의로 시민 6명을 체포했다고 홍콩 보안장관이 밝혔습니다. 크리스탕 홍콩 보안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3월 홍콩 입법원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던 국가안보 수호조례상 선동 혐의를 적용해 민주화운동가 초황텅 씨 등 6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탕 장관은 체포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이용해 사법부를 비롯한 중국과 홍콩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우 씨는 다가올 민감한 날짜에 맞춰 선동 의도를 가지고 글을 게시하기 위해 체포된 다른 5명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탕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탕 장관이 언급한 날짜는 1989년 태난먼 사태를 중국 당국이 유혈 진압했던 6월 4일이라고 홍콩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탕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익명을 유지함으로써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보안법은 반역과 파괴행위, 선동, 국가기밀 절도, 간첩행위 등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과 아일랜드, 노르웨이 정부가 오늘부터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에 앞선 연설에서 스페인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치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포함하는 통일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역사적 결정의 유일한 목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동의 없이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전에 정해진 국경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도 기자들에게 아일랜드 국민들은 이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 국민과 팔레스타인 국민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 의회에는 이날 팔레스타인 국기가 개양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아일랜드 외무부는 지난주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 소재 아일랜드 대표부를 대사관으로 격상하고 대사를 임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스펜 바르트 아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도 지난 26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모하마드 무스타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에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외교문서를 전달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0여 개국입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은 어제 인도양과 홍해에서 미군 함정과 국제 선박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구체적인 공격 시점과 함정 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홍해에 있던 미 구축함 두 척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도양에서 라레고 데저트호와 MSC 메체라호 그리고 홍해에서 미네르바 리사호에 대한 공격도 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사들로부터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가량이 지난 지난해 11월부터 홍해 일대에서 국제 상선과 함정 등에 대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이 같은 공격은 이후 인도양으로까지 확대됐으며 후티 반군은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항구를 향하는 모든 선박들도 공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27일 오전 4시경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발사된 드론 한 기를 홍해상에서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벨기에로부터 F-16 전투기 30대를 제공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국 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알렉산더르 더크로 총리와 정상회담 뒤 최소 9억 7,700만 유로, 미화로 약 10억 6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포함하는 안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벨기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F-16 전투기들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제공 권장하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방 동맹국들의 F-16 전투기 제공을 요구해왔으며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이 제공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여자 스포츠팀과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고요. 스포츠 산업에도 역사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축구, 농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계에 수십 개의 새로운 여자팀이 출범하고요. 리그 합류, 시즌제 시작 등의 소식이 예정돼 있어서 올해를 여자 프로스포츠계가 급성장을 시작하는 해로 평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오는 8월에 시작하는 여자 축구 리그 USL 슈퍼리그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발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서부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베이 FC 구단을 비롯해서 최소 20개 여자 축구팀이 USL 슈퍼리그에서 우승팀을 가리는 첫 시즌을 준비를 마쳤고요. 역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여자 농구팀, 최근에 팀 이름을 북유럽 신화의 여전사 발키리를 내건 골든 스테이트 발키리라고 발표를 했고요. 내년 5월 데뷔 계획을 알렸습니다. 또 세계의 여자 프로 배구팀, 내년에 프로 배구 연맹 가입을 준비하고 있고 럭비계에서도 미국 최초의 15인제 여자 럭비팀의 첫 리그가 내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성들의 열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 농구계 스타로 프로 여자 농구 선수 데뷔 전에 무려 23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낸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가 불러온 그 여성 스포츠 팬의 저력이 경기 입장권, 시청률을 넘어서 여성들의 스포츠 용품 또 상품 구매력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스포츠 경제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악시오스는 이러한 밝은 전망과 기대 이면에도 상당수의 여자 선수는 여전히 활동할 팀이나 프로 구단을 찾는 것이 어려워서 고군분투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그리고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5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지금이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북한, 황해도와 평남, 강원도와 그리고 함흥은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고 청진, 선봉, 삼지연은 오후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30도로 비교적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자강도, 황해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3도입니다. 개성도 13도, 신의주는 14도고요. 중강 청진의 10도, 함흥 11도, 원산 아침 최저 15도입니다. 해산은 8도에서 시작합니다. 평양은 낮에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개성은 26도, 신의주 23도, 중강 25도입니다. 함흥과 원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진의 낮 최고 19도, 해산은 2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은 막다가 구름 많고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 2.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유럽연합 최고위 외교관리가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전차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 중심부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중국의 일방적인 조업 금지 조처에 항의하면서 양국 사이에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유럽연합 고위관리가 촉구를 했고요.
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8일 EU 국방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전쟁법에 따르면 그것은 완전하게 가능하고 모순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나라들 대부분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하는 것을 주저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은 이 전쟁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보렐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확전 위험과 우크라이나의 방어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들의 영토에서 공격해오는 적에게 복수하거나 그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보렐 대표는 말했습니다.
네. 자, 전날에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사무총장이 보렐 대표하고 같은 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27일 불가리아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처를 재고해달라고 나토 관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앞서서는 이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회견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나토 회원국들이 이들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안에 군사 목표물들을 공격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를 끝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나토 사무총장의 말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서 나온 반응은 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아에 나토가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나토가 군사적인 수사를 이용하고 이 군사적 황홀경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러시아군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문제뿐 아니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군인들을 보내는 것도 지금 큰 논란거리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눈길을 끄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이 프랑스군 교관들이 우크라이나 훈련센터를 곧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27일 말했습니다. 시르스키 사령관은 이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프랑스 국방장관을 화상으로 만난 뒤에 이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 훈련을 위해 교관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려는 프랑스의 계획을 환영하게 돼서 기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훈련관 파견에 대해서 프랑스가 있었습니까?
네, 프랑스 국방부가 로이터 통신에 성명을 보냈는데요. 성명은 이미 몇 차례 언급한 대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훈련은 이 에마뉴얼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주최한 이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 이래 논의됐었던 계획들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쪽의 상황 볼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뿐 아니라 이 나토의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나토군 파병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전의 위험이 있고 러시아군과 나토군의 직접 충돌은 세계가 3차 세계대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갔음을 뜻한다고 여러 차례 서방 측에 경고했었습니다.
네.
한편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나토가 러시아와의 직접 대결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즈베스티아지의 질문에 그들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두 나라와 연이어서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죠.
네, 27일에 스페인 그리고 28일에는 벨기에와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두 나라 수도를 방문해서 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안보 협정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스페인과 벨기에가 이 협정에 따라서 올해 이 각각 약 1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 쪽에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지원과는 별개로 스페인은 이미 이 레오파르트 2 전차를 10대를 보냈는데요.
네.
이 앞으로 이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벨기에는 이번 협정에 따라서 이 F-16 전투기 30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스페인과 벨기에에 앞서서 이미 우크라이나하고 안보 협정 체결한 나라들이 있죠.
네, 앞서서 우크라이나가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몇몇 나라와 안보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간 앞에 나온 그 세 나라는 각각 약 200억 달러와 60억 달러 그리고 약 90억 달러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가자지구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라파 중심부에 진입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 전차들이 28일 라파 중심부에 진입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 몇몇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은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서 전차들이 라파 중심부의 이 알 아우다 사원 근처에서 목격됐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라파 중심부 안으로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이 보도를 확인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군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 논평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 군이 라파 지역에서 계속 작전하고 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주 상황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 라파 작전 중단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을 했습니다. 또 26일에는 이스라엘군이 라파 난민촌을 공격해서 적어도 45명이 사망한 탓에 또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라파 작전을 계속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가자지구 관리들은 이 난민촌 공격 이후에 지금까지 적어도 26명이 이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7일부터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 숨진 사람의 수가 그래서 3만 6천 명을 넘었다고 가자 보건당국이 28일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스페인과 노르웨이, 아일랜드 예정대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을 했군요.
네, 노르웨이와 스페인, 아일랜드 순으로 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한다는 발표가 28일에 나왔습니다. 에스펜 바르트 아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예, 이날이 노르웨이와 팔레스타인 관계에서 특별한 날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어서 필라 알레그리아 스페인 정부 대변인은 이 내각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확인하면서 이날이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28일에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로 승인한 아일랜드 쪽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성명이 나왔는데요. 성명은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와 독립국가로 인정하며 더블린과 라말라 사이에 완전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라말라의 대사관을 열고 팔레스타인 주재 아일랜드 대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수도고요.
네.
또 요르단강 서안의 라말라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곳입니다.
네, 자,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이 세 나라가 28일 팔레스타인을 국가를 정식 인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이 28일 이 사회연결망 서비스는 X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유대인들을 겨냥한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서 카츠 장관은 27일에는 1년의 예비 징벌 조처 가운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주재 스페인 영사관에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몇 나라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겁니까?
네, AFP 통신을 보도를 보면요. 28일에 승인한 이 세 나라까지 합쳐서 UN 193개 회원국 가운데 145개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앞서서 스웨덴이 2014년에 EU 회원국 중에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고요. 이어서 불가리아와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가 EU 회원국이 되기 전에 같은 조처를 했습니다. 네네.
자, 미국도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이스라엘과의 직접 협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남중국해로 가겠습니다. 자, 중국과 필리핀 간의 갈등이 계속 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의 조업 금지 조처가 나왔고 필리핀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 외무부가 27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조업을 금지한 데 대해서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중국의 조업 금지 조처가 남중국해 안에서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 지역에서 조업 금지 조처를 하는 게 해마다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해양어업 발전과 해양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 매년 3개월이나 4개월 기한을 정해서 남중국해에서 조업하는 걸 금지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같은 이 중국과 이 남중국해를 두고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들은 이 중국이 조업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수역에서 이 자국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들어간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네,
자, 중국이 올해는 몇 달 동안이나 조업을 금지한답니까?
네, 넉 달이라고 합니다. 예. 필리핀 외무부 설명을 들어보면 이 해당 조처가 9월 16일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27일 외교 공문에서 이 필리핀 주권을 침해하는 이 중국의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필리핀 정부가 항의를 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마닐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이 로이터통신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이 중국은 이 관련국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매년 한시적인 조업 중단 조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나라도 그때마다 반대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사실상 상황이 개선된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법원의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2016년에 이 상설중재재판소 PCA가 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국은 이 PCA 판결을 무시하고 여전히 이 남중국해 안에서 이 군사 역량과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남중국해 중에 거의 90%가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남중국해가 연간 4조 달러 이상의 선박 교역이 이루어지는 무역 노이고요. 또 전 세계 해상교통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제나 전략 측면에서 어느 한 나라도 이걸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필리핀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더 충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렇습니다. 전임 정부는 이 중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과는 좀 거리를 뒀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에 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이 필리핀이 미국과 다시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이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이 중국 해경 선박과 필리핀 해경 선박 사이에 마찰이 자주 발생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중국이 최근에는 이 새로운 해양 경비대 규정을 내놔서 필리핀이 다시 크게 반발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해안 경비대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15일에 요 새 규정이 나왔는데요.
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중국 해양 경비대는 이 중국 영해를 건너는 걸로 의심되는 외부 선박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 최대 30일, 경우에 따라서는 60일 재판 없이 구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길버트 테오드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에 있었던 필리핀 해군 창설 기념식에서 이건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이자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최후 변론이 28일에 진행됩니다. 검찰 측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배심원이 평의에 들어가기 앞서 마지막으로 각자의 주장을 재주장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세대가 자유를 쟁취해야 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메모리에 대해 연설에서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가짜 계정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드디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8일 뉴욕 검찰 측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이 열립니다.
네.
앞서 이번 사건에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 28일까지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고 알린 바 있는데요. 최후 변론은 검찰 측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제시했던 증거를 토대로 각자의 주장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 최후 변론이 끝나면 배심원들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혹은 무죄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겁니까?
네, 최후 변론 다음 날인 29일에는 설시라고 해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배심원단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과 법적 지침 등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자, 그러고 나면 배심원단은 바로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평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주려면 배심원단 12명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후 변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배심원들한테 이 무죄를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자,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반대로 무죄를 주장하며 몇 시간에 걸쳐 변론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네.
최후 변론에서 새로운 증인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러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뭐 드러난 정황들을 좀 짚어보죠.
예, 지난 5주간 20명이 넘는 증인이 진술했는데요. 핵심 증인은 검찰 측 증인인 마이클 코안 씨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안 씨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관계를 맺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검찰은 코안 씨를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돈을 변제하기 위해 트럼프 그룹의 사업 기록을 위조하는 데 가담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자, 코안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코안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입막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냥 하라고 지시했으며, 따라서 코안 씨는 데니어스 씨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했고 추후에 대신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도 승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돌려받는 돈의 성격에 관해서도 증언을 했죠?
예, 자, 코안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법률 비용으로 돈을 변제해줬는데 해당 기간 자신은 법률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코안 씨는 또 차후 두 차례 돈을 상환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합의했으며 자신이 받은 수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뭐 녹음 오디오와 명세 서류 등이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배심원들이 이런 코안 씨의 주장과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 느냐, 이게 평결의 핵심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문제는 이 배심원들이 코안 씨의 증언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입니다.
네네.
자, 코안 씨는 자신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또 탈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코안 씨는 당시 트럼프 그룹의 앨런 와이셀버그 전 최고 재무책임자 CFO의 승인을 받아 총 42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는 차후 내야 할 세금을 감안해 금액을 늘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네.
또 권 씨는 42만 달러 가운데 다른 기업에 전달하기로 한 돈을 비롯해 총 6만 달러를 가로챈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바로 그 점을 들어서 코언 씨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인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코언 씨가 뻔뻔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하며 코언 씨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코언 씨가 데니어스 씨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는 본인의 의사결정이었고 차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한 자리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네.
그게 불발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자, 코언 씨와 함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막으려고 했던 인물이 또 있었네요.
예. 자, 이번 재판에서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연예 잡지 내셔널 인콰이러의 전 발행인 이 데이비드 패커씨입니다.
네.
자, 패커씨는 지난 2016년 대선 전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인 캐런 맥두걸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자 맥두걸 씨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보도 독점권을 사들인 후 관련 사실을 묻어버렸습니다.
네.
자, 검찰은 패커스가 이른바 취재 후 죽이기 수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음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패커 씨는 자신은 취재원에게 기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수표 저널리즘 관행을 사용했으며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증인으로는 누가 나왔었죠?
네. 자, 과거 코언 씨에게 법률 자문 역할을 했던 로버트 코스텔로 변호사가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네.
자, 코스텔로 씨는 과거 코언 씨가 입막음 돈을 지급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맹세까지 했다고 증언하면서 코언 씨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부과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증언할지도 관심사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국 증언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재판의 결과,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돈 지급 관련 재판 결과가 눈길을 끄는 이유가 바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인데요.
네.
따라서 배심원의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그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진행된 재판이어서 이 재판 과정에 공화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또 재판정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예,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정을 찾아 규제 회견을 갖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 선거 간섭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연이의 법정을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들은 머천 판사가 내린 함구령으로 인해 재판 관련 인물을 언급할 수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신에 코언 씨와 데니얼스 씨 등 증언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유죄가 선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각각의 혐의에 대해 4년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고 136년이 됩니다.
네.
하지만 뉴욕주는 이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한 최고형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다 더하지 않고 판사가 4년을 동시에 부여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고요.
네.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습니까?
예, 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아예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는 연설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현충일인 27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는데요. 무명용사묘에 헌화하기 뒤 가진 기념식에서 미국의 모든 세대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조금 더 들어보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세대가 자유를 쟁취해야 하며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하고 독재와 민주주의, 소수의 탐욕과 다수의 권리 사이의 전장에서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Our democracy is more than just a system of government. It's the very soul of America.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부 체제 이상이라며 이것은 미국의 영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호국 선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기회와 평등에 기반을 둔 미래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민주주의 강조하는 연설을 했었는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축사에서도 졸업생들에게 민주주의 수호자가 되라고 격려하면서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운 가치를 굳게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바이든 대통령.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민주주의 부각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연설마다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걸 지적하며 미국의 민주주의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연설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라크 참전 군인 출신으로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장남 보 바이든 씨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들의 추도일이 있다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과 같이 나도 아들을 잃은 고통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상위 군인들을 위한 정부 혜택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전장의 쓰레기 소각장 유해물질에 노출된 수백만 명의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 장애인 혜택을 강화하는 소각장 관리법 제정을 통해 지난해 본부는 상위 군인들에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국가를 위해 싸운 퇴역 군인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투쟁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가짜 계정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소셜미디어 정보업체 사이아브라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3월과 4월에 소셜미디어 서비스 X에서 새로 발견된 가짜 계정이 최대 10배에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대선을 앞두고 최근에 또 가짜뉴스가 많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짜 계정이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이아브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칭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X의 계정 15%가 가짜라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을 칭찬하는 계정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계정 중 7%가 가짜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계정 9만 4천여 개 중 가운데 1만 2천여 개가 가짜였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계정 만여 개 중에 800여 개가 가짜였다는 겁니다.
네. 이 가짜 계정을 찾아내는 것도 놀라운데 이거 어떻게 알아내는 겁니까?
예, 사이아브라는 동일한 해시태그를 사용하면서 게시물과 댓글을 동시에 게시한 사실 등을 증거로 바탕으로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가짜 계정이 트럼프에게 투표하라와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라는 두 가지 주요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이아브라의 라피 맨델슨 부사장은 사악한 목표가 있고 사람들의 의견을 바꾸기 위한 작전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입니다. X에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 엑스 대변인은 가짜 계정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2년 전 엑스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씨는 지난 4월 4일 엑스 포스트에 가짜 계정을 제거하는 중이며 회사는 책임 있는 사람을 추적하고 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백악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운동 본부 측도 아직 응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이 소셜미디어 X는 예전에 트위터라고 불리던 것이 이름이 맞습니다.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도 이렇게 가짜 계정이 많았습니까?
예, X는 예전에도 가짜 계정 문제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트위터로 불리던 시절인 2022년 5월 내부 자료에 따르면 매일 트위터를 이용하는 활성 유저 중 5% 정도는 거짓 또는 스팸이었다고 했습니다.
네네.
당시 사이버라는 트위터 프로필의 13.7%를 가짜로 주장했습니다.
대선 같은 이런 큰 선거가 있으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도 당국이 뭐 감시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관리는 하죠.
예, X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2016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은 이후에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선거 관계자들과 온라인 정보 전문가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제는 연방과 주의 권한을 분리했습니다. 주와 연방은 각기 다른 권한을 가지지만 공유하는 권한들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과 미국 연방제 두 번째 순서로 주의 권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주와 연방정부 간 이중 주권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주와 연방정부 사이 권한의 경계가 상당 부분 미국 헌법과 관련 판례법으로 정의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0조는 헌법이 연방정부에 위임하지 않았거나 주에 금지하지 않은 권한들을 각 주나 국민에게 유보했습니다. 헌법이 연방 권한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거나 사법부가 헌법 해석을 통해 연방 정부에만 부여한 것이 아닌 모든 권한을 주정부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하나인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연방주의자 논집 45호에서 헌법 구조 아래 중앙정부에 부여된 권한이 소수이고 한정됐지만 주에 남은 권한은 매우 많고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주에 부여된 권한으로는 선거 관장이나 지방정부 수립, 주내 통상규제, 연방헌법 수정안 비준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금지된 권한은 연방의회 승인 없는 수입세나 수출세 징수, 조약이나 동맹결성, 시민기본권 제한, 또 화폐 발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A new state law prohibits what are called DEI programs aimed at improving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for minority and LGBTQ students. Texas Governor Greg.
의회 조사국은 주가 일반적으로 영토 관할권 내에 모든 문제에 관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경찰권은 헌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주 영토 주권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렇지만 연방 헌법은 이런 권한에 대해 몇몇 특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수출입 규제나 외교 문제 수행과 관련된 주의 권한은 비교적 제한돼 있습니다. 더나아가 각 주는 다른 주 법원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의회 허가 없이 영토를 변경할 주의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의회 조사국은 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 대법원은 주간 통상을 규제하는 주의 권리도 제한된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13년에 펴낸 보고서에서 연방 대법원이 당시 일련의 견해를 통해 연방 체제 내 주의 지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의 권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냉전은 20세기 후반 대부분의 기간에 세계 정치를 이끄는 주된 힘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세계는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미국이 서구권 국가들을 이끌었습니다. 서구권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춘 국가들이었습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갖춘 동유럽 국가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서구권과 동구권 어느 쪽에도 묶이고 싶지 않은 국가들이 비동맹 그룹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의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냉전과 싸운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여러 정책을 사용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트루먼 독트린이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 1947년 3월 트루먼 당시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선언한 외교 정책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공산주의 위협에 놓인 나라들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그리스와 터키 두 나라가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두 나라에 군사 원조를 실시하고 군사 고문단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루먼 독트린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와 터키를 장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실시한 또 다른 정책은 마샬 플랜이었습니다. 마샬 플랜은 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서유럽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베를린 공수작전은 냉전 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48년 6월 소련은 독일의 베를린 서부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했습니다. 베를린 봉쇄가 시작되자 트루먼 대통령은 즉시 항공기에 석탄과 식량, 의약품을 싣고 베를린 상공에서 내려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베를린 공수작전은 1년이 넘게 진행됐고 때로는 항공기들이 몇 분 간격으로 착륙하며 계속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을 도왔습니다. 베를린 공수작전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약 28만 차례 비행을 통해서 250만 통가량의 보급품을 베를린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1949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결성을 주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유럽에서 소련군을 방어하는 합동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나토 첫 회원국은 벨기에와 영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리고 미국이었습니다. 나토가 결성되고 6년 뒤인 1955년 소련과 동유럽 동맹국들 역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합동군사조직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했습니다.
1953년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이 사망했습니다. 스탈린의 죽음으로 새로운 미국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의 새 지도자와 만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1955년 7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소련 지도자 니콜라이 불가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정상도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이 항공으로 서로의 군사기지를 사찰하는 데 동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나중에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누구도 이 제네바에서 열린 이 회의를 실패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작된 냉전 시대에 세계 최강 대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악수를 나눈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 상황은 계속 변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는 몇 년 동안 긴장이 고조됐다가 완화되고 또 몇 년 동안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과 소련이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정치적, 경제적 발전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은 아시아의 공산주의 정부들의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동남아시아 조약기구를 설립하고 아시아 8개 나라가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1950년대 중반, 미국은 남베트남에 군사 고문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남베트남이 공산주의가 장악한 북베트남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도움은 나중에 미국이 피비린내 나는 오랜 베트남전에 개입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중동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try me, 날 시험해보세요. 또 어떤 때는 한번 봐요,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맥락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말, try me의 활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Yes, a little.
There's a new Korean restaurant open nearby. Do you like spicy food?
I like Thai food.
This restaurant might be too spicy for you.
Try me.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
Yes, a little.
네, 조금 있어요. There's a new Korean restaurant open nearby. Do you like spicy food? 가까운 곳에 한국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매운 음식 좋아요?
I like Thai food.
나는 태국 음식 좋아요. This restaurant might be too spicy for you. 이 식당은 당신에겐 너무 매울 텐데.
Try me.
날 시험해 봐요. Try me.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는 매운 음식을 내가 잘 먹는지 못 먹는지 한번 날 시험해 보세요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Try me는 맥락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대화에서 try me는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Can you please raise my salary?
I'm sorry, I don't think I can.
Then I have to look for a new job.
It's cold out there. I don't think you want to quit this job.
Try me. Can you please raise my salary?
월급 올려줄 수 있어요? I'm sorry, I don't think I can.
미안해요, 그렇게 못할 것 같네요.
Then I have to look for a new job.
그러면 나는 새 직장을 찾아야만 해요.
It's cold out there. I don't think you want to quit this job.
밖에는 추워요. 내 생각에 당신은 이 직장을 나가길 원하지 않아요.
Try me.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try me는 두고 봐라, 이런 위협이 조금 들어간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날 지켜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표현으로 watch me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You can't climb up that tree to get my scarf.
Watch me.
You can't climb up that tree to get my scarf.
내 스카프 찾으러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Watch me.
지켜보세요. Watch me. Watch me도 try me와 비슷하게 위협하는 톤으로 두고 보세요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fire David?
Definitely.
I don't think you can fire David. We need his expertise.
Watch me.
Are you going to fire David?
데이비드 해고할 겁니까?
Definitely.
당연하죠.
I don't think you can fire David. We need his expertise.
데이빗을 해고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Watch me.
Watch me.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럼 끝으로 날 시험해 보세요. Try me. Try me가 사용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Yes, a little.
There's a new Korean restaurant open nearby. Do you like spicy food?
I like Thai food.
This restaurant might be too spicy for you.
Try me.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try me, 날 시험해 보세요라는 뜻과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두 가지 경우 대화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